아멘.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963년부터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저격을 당하여 사망하기까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지낸 분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있을 때 노 스승을 초청한 자리에서 담소를 하던 중 노 스승 한 분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당부에 박 대통령께서 대답하기를 그 점을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서 주일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교육해 주었더라면 좋은 신앙인이 되었을 것인데 이제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장래를 우리는 모릅니다.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을 보면 모두 코를 흘리고 장난이나 치는 철부지 되립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나 장군이 되고 훌륭한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보통 생각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주일학교에 다닐 때 누구도 그 아이가 장차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가르쳤다는 교회 학교 교사 역시 대충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아이를 주목한다는 것은 그 교사에게 있어서는 무리였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없었고 신앙교육, 믿음 교육에 대한 절박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두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석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고 우리는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을 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중에도 바른 가르침과 진리의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가르침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한때는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해서 열심히 교육학을 공부한 적이 있고 어느 중학교에서 교생 실습까지 하면서 가르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 믿음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시행된 일반 교육은 윤리 도덕적인 면과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 속에 생명을 심어주는 생명교육, 영적인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이야말로 정신을 쏟고 그야말로 울면서 애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할 교육이 신앙 교육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걷고 귀담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복음의 씨, 믿음의 씨, 진리의 씨를 뿌리고 가르친 행위는 성경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으로서 애절한 마음으로, 헷갈리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울며 눈물을 흘리며 가르쳐야 할 애절함과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인류사 2000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심령의 마음을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름없는 어느 산 중턱에서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귀하지도 않은 시골 변두리에서 평범한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었죠. 이들이 이 말씀에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함으로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복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은혜로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운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위로란 말은 파라칼레오란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란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의 뜻은 파라라는 말은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코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자기 곁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 곁으로 불러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가엾게 여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의 때에 가슴 아파 울고 애통할 때에 곁에 가서 친절한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파라칼레오, 곧 위로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고통,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애통하는 자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곤란함과 괴로움에 처한 자, 그래서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곧 믿음을 지키다가 당연한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우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내 마음에 애통함을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갚아주심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란 문장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로 된 문장으로서 여기 사용된 수동태는 소위 실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완벽하게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또 위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서럽고 가슴 아프고 애통스러운 사정을 아시고 우리 눈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하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애통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충만히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이 주님이신 주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지시고 살려내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 위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입니다. 오늘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이중적인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가 넘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것은 이 굉장히 죄만 짓는, 나쁜 짓만 하는 여자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자기가 모아놓은 향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예수님의 뒤에 발곁에 서서 웁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그 눈물이 꼭 컵에 물을 가지고 붓듯이 눈물이 흘러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여인이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애통함, 이 애통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 주시는 위로를 보세요. 이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에게 이 말씀만큼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위로요, 완벽한 위로의 말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죄사함과 위로와 믿음의 구원과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용기의 축복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울며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면서 애통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위로를 주신 거예요. 위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애통하게 되면은 최고의 숨김도 같이 따라옵니다. 최고의 사람도 같이 따라옵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을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향유를 다 부어서 그 주님에게 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가 자기의 위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향유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죄사함을 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네가 평안히 가거라, 평안의 축복,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이나 점토에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점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 받고 내시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숨겨진 내용을 끄집어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거듭나고 희생하고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의 믿음 때문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이나 전토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 비판, 가족들로 인한 비판, 가족들이 괴롭히는 그 음성, 말들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 100배로 갚아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100배의 위로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게 영생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게 위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당하는 고통, 고난, 곤란들 이것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먼 미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한 위로를 우리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재 삶의 그 현장에서 곧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애통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애통의 신문을 통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세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육신적인 영적인 축복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로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완벽하리만큼 위로가 100배로 충만히 넘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고난이나 핍박 때문에 애통함이나 원통함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백배의 축복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위로의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위로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한다는 뜻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영적 상태의 진실한 결핍,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는 죄악에 대한 애통할 줄 아는 심령을 말합니다. 애통은 현재형으로 과거의 일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아픔에 대한 애통함을 나타내는 영적인 부르짖음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생각할 때 사망에 처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며 두려워 가슴을 찢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시편 143편 3절로 4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을까라는 내용을, 그 역사적인 배경, 그 사건의 배경을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더 명백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원수는 누구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이거든. 이 원수가 누구냐?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 속에 숨었을 때 지은 시의 연속 기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그랬죠. 다윗이 잘 되는 거 보고는 기도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저놈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에게는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가 자기의 영혼을 핍박하며 자기의 생명을 땅에 엎어서 완전히 죽이려고 군사까지 이끌고 자기를 추적해 올 때 자기는 암흑 속 동굴에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심령 속에서 심령이 상하고 다윗의 마음이 속에서 잠잠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애통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과는 다윗은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승승장구하고 사울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제주소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보여드리세요. 주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사람에 가서 애통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위로를 바라지 마시고, 사람이 위로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에게, 남편에게, 혹은 이웃에게, 아니에게 어떤 위로를 받으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마음이 아플 적에 누구에게 원망도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정과 사정을 하시고 위로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두메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농촌에서 조카 여섯 명과 5형제 막내로 자라면서 제일 어리고 어리니까 힘이 제일 없었겠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사이에서 많이 부대끼며 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유일한 마음이 아플 적에 서러울 적에 유일한 안식처 위로처는 나의 어머니 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우상과 미신을 찾고 운명과 팔자를 믿는 집안에서 원인 모를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불안했어요. 죽음도 불안하고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가지고 언제나 제 마음속에 불안이 떨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중3 때 어떤 피할 수 없었던 계기로 시골 동네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교회 사역에서 크고 작은 시험이 닥치기 시작했어. 교회 사역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완전히 불통이었어. 대부분 나 혼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얻어 터지는 편이었어. 하루는 기도 중에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많을까라는 이유를 찾아 스킬하는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믿음이 좋고 큰 직분을 가진 형님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운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의 믿음과 기도 또한 약했기 때문이었고, 셋째는 교회 사역에서 세속적인 경쟁이나 싸움하듯이 하는 사역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지는 편을 택하다 보니 오른쪽 왼쪽 얻어맞기가 일쑤였습니다. 넷째는 어쩌다가 공유롭게 의를 발휘한답시고 큰소리치고 나면 어김없이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을 친다고 덤벼드는 바람에 큰소리도 못치고 고스란히 심령이 찌릴 정도로 고통이 많고 시험에 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목회를 한 결과 늘 시험에 들고 얻어 터지는 바람에 슬픔과 억울한 생각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교인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새벽 기도하기 전 새벽 3시에 강단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 내가 애통해야 되겠다. 애통하는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단단히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새벽 3시경에 주님께 울부짖으며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애통해하면서 서러워하면서 때로는 그 서러움이 그 눈물이 세세 한탄적인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고 욕이 나면서 눈물이 주어지고 흐르고 또 큰 소리로 애통하며 저구하며 몸부림 쳤습니다. 주야! 주야! 라고 애통하며 절규하는 그 소리에 나의 함과 억울함과 애끓는 소원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제 애통함을 말없이 들으시고 마치 곁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으로서 제 눈물 콧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오직 한마디 주님 많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때 오직 한마디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다음은 종아 내가 너를 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안다고 그 뜻을 알기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책을 보니까 몇십 년 전에 모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일상적 삶에서 오는 나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20대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술을 잔뜩 취할 정도로 정신없이 마신다. 두 번째, 디스코텍에 간다. 지금 디스코텍 있나요? 그런 이름이 있나요? 네. 아마 없는 것 같은데, 20년 전이니까. 그땐 디스코텍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진땀이 날 때까지 흔들어 댄다. 세 번째, 노래방에 간다. 거기서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러서 노래를 부른다. 네 번째, 문을 끌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다섯 번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를 만난다. 라는 등이었습니다. 이게 20대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30대, 40대들의 대답은 다른 것 같습니다. 첫째, 술을 마신다. 두 번째,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세 번째, 드라이브를 한다. 네 번째, 책을 본다.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난다. 여섯 번째, 노래방에 간다는 등이었습니다. 이게 20대, 40대가 주로 노래방에 가서 많이 불렀다는 노래는 소양강처럼 변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것이 풀렸느냐, 해결됐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속이 후련하게 풀렸다든지 상한 감정이 그런 방법으로 치유됐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쓰려 죽을 뻔했다. 밤새도록 마시고 다음날 해장국 먹느라 돈만 들어갔다. 차 몰고 집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돈만 소려봤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다가 이비인후과 신세를 졌다. 등등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이 자신의 감정을 치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로 만나서 속을 틀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92.5%가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 일을 제일로 속상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아는 대로 비상계엄 바람에 탄핵 반대나 탄핵 찬성이나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외에도 사업이나 직장 문제,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자녀 문제, 생활 문제 등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애통해라. 주님에게 마음 아프고 슬픈 마음,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늘 위로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치료하시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복을 받으시려면, 위로의 복을 받으시려면 어떤 곳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놀이터에서 다섯 살 난 아들이 놀이를 즐기며 기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10년이 됐더니 엄마가 그 아들이 노는 것을 보고 허무태하며 서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들이 넘어지면서 무릎을 깹니다. 순간 아파서 큰 소리로 하면서 엄마 아파 엄마 아빠 울면서 애통합니다. 이때 번개같이 엄마는 아들을 일으켜 덥석 들어올리며 많이 아프지 하면서 병을 두드리면서 품에 꼭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줍니다. 그 어머니죠. 우리 주님이 꼭 이와 같구나. 우리 주님이 꼭 이와 같은 분이시구나. 우리가 아파서 특별히 마음이 아파서 심령이 아파서 애통할 때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그 품에 안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속상한 사람들,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들,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짓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 한계 때문에 번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그뿐입니까?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이나 상한 심정을 애통으로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가슴 아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손을 펴고 얼굴을 돌고 달려가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앞에 애통하십시다. 주님 앞에 웁시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시다.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지금, 그 지금 예수가 우리의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실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